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주 이동 수단은 역마차였다고 합니다. 이 역마차에는 세 종류의 좌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일 좋은 좌석인 1등석, 그 다음 좌석인 2등석,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이 타는 가장 저렴한 3등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좌석이 어느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느냐? 그것은 역마차가 고장 났을 때라고 합니다. 역마차가 고장이 나면 1등석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냥 가만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보고 있다고 합니다. 2등석에 탄 사람들은 역마차가 고장이 나면 마차에서 내려서 그 마차가 고쳐질 때까지 옆에서 그저 팔짱 끼고 구경한다고 합니다. 3등석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역마차가 고장이 나면 마부와 함께 이렇게 손을 이렇게 걷어 올리고 마부와 함께 마차를 밀고 고치는 일에 함께 뛰어드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부들은 역마차가 출발하기 전 3등석 사람들을 눈여겨서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야지만 길고 험난한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교회에도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교회에 가만 앉아서 대접만 받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옆에 살짝 끼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옆에 서서 과연 잘하나 보자라고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셋째는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3등석의 사람들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헌신하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으켜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본래 집사 또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직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쓰이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쓰였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특별한 교회 일꾼, 목사, 목회자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는 종과 같은 교회 일꾼이다, 종과 같은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약 20억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된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일꾼이란 목회자나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일꾼이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종과 같이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오늘 이 시대나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중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도 저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확신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복음을 확신하고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믿지도 못하면서 복음의 일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에도 그는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일꾼과 복음의 일꾼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까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동일한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꾼과 복음의 일꾼이 여러분 다른 의미일까요? 서로 동떨어진 의미일까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과 교회의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닌 어떤 성도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여전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복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진정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사명도 받고 교회의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교회의 일을 위해서는 심서 충성하시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심서 충성하지 않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교회의 일만 잘 감당하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과, 잘 읽어보십시오, 교회의 일꾼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없이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번듯한 뭐 5층짜리, 6층짜리 그런 빌딩, 그런 건물 아니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 능력,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도 아니요, 프로그램도 아니요, 그것은 복음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으로 무장된 복음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죠. 세상이 변화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구경꾼이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였던 복음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리 죄가 많은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성도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 안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 이런 변화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 역사 중에서 다크 에이지 많이 들어보셨죠? 암흑기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그 시대를 이 다크 에이지 암흑기라 불렀느냐? 그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주도해야 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소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시대 전체가 마치 암흑과도 같은 시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로마 카톨릭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기치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은 다 던져버리고 복음, 그 순수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기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복음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자입니다. 이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위대한 복음을 확신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꾼, 참된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 우린 참 바쁜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식당 봉사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섬기며 가르치며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일들 때문에 지치고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왜 지치고 힘이 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목적,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힘이 없고 세속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콤 머그리치라는 이런 크리스찬 언론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간다. 왜 가는가? 아마도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가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왜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기도한다. 왜 기도하는가?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한다. 왜 하는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봉사한다. 왜 하는가?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이다. 무슨 말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를 상실하고 종교적 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요식적인 행위로 종교의식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수요일 밤이 되었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마음이. 왠지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소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소리를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봉사하라고. 많은 일을 하라고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파한다, 권한다, 가르친다입니다. 무엇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을 권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마지막 목표,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할 목적과 목표가 28절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각 사람을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목표이자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목적과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 직장 생활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까? 이건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교회의 일꾼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귀하게 복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까지도 기뻐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여기서 힘을 다한다라는 말은요, 힘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주신 이 목표와 목적을 위해 달려간다. 힘을 다한다라는 말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난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 고난까지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라면 고난까지도 기꺼이 기쁨으로 받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받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까지도 각오하며 고난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시겠습니까? 왜 교회가 쇠퇴하고 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고난을 받기를 소원하는,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까지도 기꺼이 받겠다는 그런 일꾼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시니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란시스 헤버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영국에서 태어나 수도 원장의 딸로 어린 시절을 아주 유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독일로 유학을 오면서 처음으로 고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고생을 하는데 치료를 하던 그녀가 디셀도르프라는 도시의 작은 화랑에 들어갔다가 그림 한 점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으로서 이 사람을 보라라는 작품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 글귀를 읽고 프란시스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고난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녀가 붓을 들어서 찬송시를 한편 적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어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어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생명까지도 주신 주님을 위해 여러분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고난까지도 기꺼이 받을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오 주님, 이제 주님을 위해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주님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희생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충성된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